하나님의 확인 면접에 합격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참 친절하다. 아브라함의 환대가 굉장하다. 아브라함의 섬김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은 성경 잘못 읽은 것입니다. 해석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만이 제대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은 다른 의도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확인 면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격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정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합격하도록 해서 합격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격하도록 해서 합격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합격하도록 해서 합격했습니다. 너무 쉽지요, 오늘요?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의 시작 주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말씀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브라함의 반응,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방문한 손님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영적인 감각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본문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꼼꼼히 세심하게 읽어야 합니다. 17장에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 말씀하시고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그날 아브라함의 집에 남자가, 할례받은 남자가 몇 명 정도 되었는지를 우리는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상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할례를 명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그날 바로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종으로 사온 남자든지 혹은 뭐 어떤 남자든지 다 할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 날에 할례를 몇 명 정도 받았을까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러나 짐작이 안 되지만은 상상을 해야만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골수의 영혼에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집에서 훈련시킨 남자가 3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헤브론에서 단까지 보내서 밤에 그 조카와 그 모든 빼앗긴 것을 다 구해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할례를 명령받고 그날 할례를 받은 사람의 남자의 숫자는 최소한 몇 명입니까? 318명. 아브라함 포함해서 319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종들, 어린 아이, 남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됐을까? 이걸 우리가 상상해 봐야 합니다. 500명? 600명? 몇 명 정도 됐을까요?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학자는 10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와해야 합니다. 왜 와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할 때 그날에 그 즉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을 순종을 했다면은 1000명 정도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만에 약 천여 명이 남자가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카고에서 가장 큰 병원,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도 하루에 남자를 할례를 하려면은 그 병원 모든 것이 다 올 스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 안에 말씀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꼭 알게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그날 온통 피 흘림이 있었고 온통 피뿌림이 있었고 온통 피냄새가 자욱한 거예요. 온통 아프다고 하는 소리로 막 그냥 고통스러운 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아브라함, 족장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셨는데 이때가 시간적으로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은 1년 안팎이었습니다. 나이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99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면접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창 더운 날 장막 어귀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자마자 눈을 들어서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달려갔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이 창세기 17장 2절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느껴질 때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 음미한 그런 순간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크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냥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한편으로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꼭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끊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죄를 깨닫고 할례를 받은 후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절로 이렇게 막 친절로 베풀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섬기는 일, 인간적으로 무슨 교회 일 하는 거, 섬기는 일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사로잡혀서 일하는 거하고는 그건 우리 자신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건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영적인 안목이 먼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섬김이 어렵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노력해서 아브라함처럼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억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인정과 칭찬이 사라지면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채웁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은 너무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자원해서 하고 싶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에 머물고 이 단계로 계속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영적인 체험, 성령 체험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내 마음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하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어요. 더 예배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저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이상 가는 그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비난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가만히 놔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 여인을 괴롭히느냐.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한 것 아닙니다. 그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향유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과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 여인은 그냥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서 부었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8절을 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3절에 딱 넣어줘요. 은혜를 입었으면 떠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 조금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당신 발 좀 씻고 나무에 앉게 앉아 쉬게 하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습니다. 급히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제사를 가지다가 반주가에 떡을 만들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 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킨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 태도였는지. 오늘 여기 동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말씀하여 요약한다면은, 제발 좀 떠나가지 마세요. 제발 제가 좀 섬기게 해주세요. 제발 여기 좀 머물러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확, 그냥 부지런히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정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정 그러시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한 분은 하나님, 그리고 두 사람은 여기에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교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은 놀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나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찌했든지 사라는 빨리 가서 고운 밀가루로 빵을 구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려갔습니다. 99살입니다. 손수 좋은 송아지 골라냈습니다. 하인은 그냥 요리를 재빨리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수 모든 음식을 그들에게 차려서 서서 다른 성경에는 서서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위를 먹어서 아주 정신을 못 차려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99살, 100살이 다 된 그야말로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재빨리 빨리 급하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상태는요. 절대로 성경을 이해를 못해. 우리가 이해를 못해. 딱 한 가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체험하면 이 현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안목이 열린 거예요. 직관에 의해서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한순간에 되어진 일이에요. 아브라함 변화됐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면접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면접이 합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섬김을 합니다.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억지로 하라 소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장 목사 여러분 억지로 하라 소리 절대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헌신을 부탁했을 때 안 하면 절대 다시 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제가요? 이것 좀 하십시오. 안 하면 절대로 다시 안 시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상처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면접 보는 것과 똑같아요. 물질을 드리는 것, 면접 보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 면접 보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하나님께 면접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어서 더 하고 싶은 것이 은혜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봐주는 척 하지 마세요. 여기서 있는 장 목사를 봐주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 나무째게나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감동이 되면은 마음껏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심령과 은혜에 차고 넘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뭐냐? 영이 삽니다. 할렐루야. 영이 강건하게 살면은 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즉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3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따로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오른편은 천국이요 왼편은 지옥이다. 뭐 쉽게 말하자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복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잘 세워야 됩니다. 그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그 복을 받은 자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자기의 의가 아니고 은혜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그냥 한 거예요. 줄일 때 먹을 걸 줬어요.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어요. 나그네 뜻을 영접했어요. 헐벗을 때 옷을 줬어요. 병들었을 때 문병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방문해서 면회해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 보세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은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난 뒤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여기와 이 말씀과도 딱 매치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염소들에게는 너들은 안 했다 하는데 꼭 이 사람들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주님 앞에 안 했습니까? 우리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 했답니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면 됩니까? 누가 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스캔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안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다 했습니다. 했어요. 했으니까 했다지. 근데 그 사람은 왜 했느냐?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쓴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분은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쫓았던 이들, 그들은 철저히 순종했지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 일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종교 생활을 한 것이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확인 면접에 합격하는 그 믿음은 은혜가 충만할 때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착해서 선해서 그런 줄 알죠?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소돔 왕의 도움을 거절하고 나 하나도 안 가지겠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99살의 아브라함이 오늘 그냥 땅에 엎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재빨리 급히 가서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민첩한 행동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천재 문호라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는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단편집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마르틴이라고 하는 구두 서성공이 살고 있었는데 젊은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도 희망을 삼고 있었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마르틴은 좌절하고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난 뒤, 아, 그 뒤에 마르틴에게 누가 찾아왔냐면은 8년 동안 성지순례를 했던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그런 노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마르틴이 슬픈 기색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여보게, 무엇이 그리 슬픈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틴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노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네. 두 번째, 뭐라 하느냐. 자네가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은 그동안 자네는 자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네. 하나님을 위해 살면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일지, 이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르티는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지? 그래서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을 털어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밤이 늦도록 초롱불을 밝혀놓고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죄 많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향유를 부어주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찾아온다면 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나는 그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문자답했습니다. 그때 한순간에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기억하고 마르틴은 아침을 시작했는데 역시 구두 수선공이기 때문에 그냥 일을 했는데 종일 동안 기다려도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르틴은 평소와 같이 눈이 쌓여있는 곳에 눈을 치우는 나이든 품팔이군 그를 불러다가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또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여인에게 들어오라고 해서 먹을 것을 주고 헌 옷을 주고 돈을 약간 쥐어줬습니다. 사과를 팔고 있는 노파, 그런데 그 사과 상자 안에서 사과를 훔치는 그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붙잡혀서 실갱이를 벌이는데 그 아이를 데려와서 도움을 줍니다. 그러고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밤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르튼,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하는 음성이 들려왔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어두운 구석에서 눈을 치우던 늙은 그 눈 치우던 품팔이꾼이 나타났다가 미소를 짓고 사라지고 아기 여분 여인이 웃음을 지으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과를 파는 그 할머니와 그 사과를 훔친 어린아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다. 마르틴은 가슴 밑에 밑바닥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소리를 내어 울면서 마룻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상처와 아픔, 고통이 다 사라지고 치유됐습니다. 그 이후로 마르틴은 밝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을 읽어보면 당시 종들이 주인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못했던 것이 사실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인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을 섬긴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는 만큼 이웃에게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진심으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 지극히 연약한 다른 사람에게도 정성을 다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필요를 정성을 대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3년간 잠자던 그 믿음에서 깨어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영적인 안목이 열렸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인하는 그 면접에 합격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면접 본 거, 면접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면접은 면접관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준비를 잘 해야만이 면접에 합격합니다. 저는 면접 한 번을 봤는데 잊혀지지 않는 면접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한국말로.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보고 저는 시골 면, 군 면 니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이고 촌놈이네요. 나는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러더라고요. 저 촌놈입니다. 머리도 별로 안 좋아요. 제가요. 근데 좋은 학교도 못 나왔어요. LG에 제가 시험을 치려고 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천서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엔 다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살고 있었던 그 근처가 진주예요. 지수라고 하는 곳에는 보면 LG, 삼성 뭐 이런 사람들 다 거기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추천을 좀 받으면은 회사 들어가기 쉬워요. 저는 추천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면접방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에 트윈타워라고 하는 쌍둥이 빌딩 거기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게 세워진 지 바로 그때 세워졌기 때문에. 다섯 명씩 들어가면 다섯 명씩 한 방에 들어가기 딱 앉는데 네 사람이 면접관이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옆에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앉았어요. 근데 덜덜덜 떨리는 것이 제한테까지 떨려 보니까 의자를 뒤에를 이렇게 못, 딱 허리를 못 붙이고 앞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상해요. 왜 그렇게 저는 떨리는 게 하나도 없을까? 너무 떨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상하리만큼 떨리는 것이 없어요. 면접관이 문을 씁니다. 자네는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할 것 같는가? 이걸 물어요. 다른 사람은 뭐 다른 거 물어보고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생각도 안 한 말이 그냥 불쑥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회사에서 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회사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생각도 못한 답을 들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더니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있더니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물어요. 또 지나간 거예요. 근데 속으로 저는 그 말 해놓고 난데 왜 내가 이 말을 했지? 이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틀렸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왕 틀렸으니까 더 이제 마음 놓고 있어야 되겠다. 뒤로 이제 허리를 딱 붙이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 면접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나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아마 틀린 것 같구나. 참 똑똑한 사람들 옆에 보니까 말씨도 서울말 쓰고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틀렸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면접 바로 온 사람들에게 회사를 둘러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한번 보기만 보라는 거예요. 이제 둘러보고 이렇게, 야, 나도 여기 와서 근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회사 사내 방송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면접 본 장소에 지금 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가지고 이제 아마 내가 건방지게 태도가 너무 불량했던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면접관 두 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를 딱 봐요. 그러면서 미스터 장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는 아직 모르는데 거의 한 달 있다 발표했습니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미 연수원에 들어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합격했다는 소리를 제가 합격했다고요 하니까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내려와서 그냥 공중전화, 그때는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게 없어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합격은 지금 한 달이 다 발표하는데 무슨 또 합격이냐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늘 간증을 한 번씩 하는데 왜 이러냐 하면은, 저는 그때 성령으로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 회사 나 취직 안 돼도 괜찮아. 나는 그런데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 회사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뭐. 이런 마음 열망이 가득 찼습니다. 초천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면 돼. 막 이런 생각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날 면접하고 난 뒤에 그날 저녁도 안 되고 그날 합격했다고 그냥 방송 오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 회사에 제일 좋은 답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면접관은 뽑기 위해서이지만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면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확인 면접은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9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환대를 받은 이 세 사람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9절에 당신 부인 사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새 이름 사라를 알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드디어 사라가 면접을 이제 사람 면접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면접 합격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온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장막 어귀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 여기 나옵니다만은 웃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늙었고 우리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말 안 하고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스캔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웃었다는 것입니다. 너 웃었다 하니까, 나 안 웃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오면, 너는 웃었다 하는 거예요. 너는 웃었다 하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이 웃었다고 하니까, 안 웃었다고 거짓말을 계속 했는데, 아니다, 너 웃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 뒤에 하나님이 너 약속 취소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내 같은 존재인 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같은 존재 아닙니다. 내 같은 수준이면요. 끝. 그래도 못 믿어 네가? 이렇게 할 건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 웃었다 하고 말씀이 끝나요. 이 말씀은 사라를 깨우치기 위한 은혜를 위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희망과 가능성을 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21장을 보면요,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면접하실 때는 떨어지도록 작정하시고 면접하지 않습니다. 자꾸 붙이려고 면접하십니다. 육적인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너 웃었다 하고 또 면접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믿음이 나면 우리는 은혜로 천국 갑니다. 은혜로 내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약속에 대한 확신인데 이게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생깁니다. 우리의 경험과 어떤 행위와 인간적인 노력, 이것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 중심이 되지 마십시오. 사역 중심이 되지 마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절망과 우울에 빠져있는 내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개인마다 은혜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며칠 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하루나 이틀에 한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그 은혜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고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매일 하나님 앞에 면접 보는 것입니다. 이 면접은 우리를 살리는 면접입니다. 이 면접의 초청에 아멘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 순종하고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들이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절대로 판단,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절대로 판단,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걸 갖다가. 세 번째로, 오늘도 이번 일주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의 면접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정말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전심을 다해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이 너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